저에게 이 호프 교회에서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호프 교회에서 익숙한 성도님들,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매우 즐겁고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는 선하신 목자와 소생시키시는 목자라는 주제로 시편 23편의 전반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토대로 안위하시는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6월과 7월의 나머지 5절과 6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4절의 전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아멘. 이 구절은 종종 아래와 같이 잘못 인용됩니다. 내가 사막의 그늘이 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해석됩니다. 이곳에 표현된 어두움을 나타내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말이죠. 물론 많은 골짜기들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두운 골짜기와 골짜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이는 그림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믿기 어려우시다면 어두운 밤에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한번 봐 보십시오. 또는 밤에 창문을 다 가리고 불을 꺼 보세요. 그림자는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움만을 바라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듯 그림자가 있으려면 그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음은 믿는 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질러 그것의 그림자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들은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그 그림자를 가로질러 갈 수도 있으며 그곳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 안에서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 가며 사용되어졌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1절을 다 함께 보시면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1인칭인 나가 쓰여졌습니다. 2절과 3절에는 3인칭인 그가 주요로 쓰여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시 개인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며 1인칭 대명사 나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고, 또 목자는 2인칭인 당신을 가리키는 다우가 사용되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와 당신이라는 표현은 깊은 애정을 담은 가장 친밀한 화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자와 양떼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선한 목자는 좀더 높은 곳으로 그의 양떼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일은 보통 길고 더딘 여정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양떼들은 목자에 이끌려 높은 지형으로 이동하며 풀을 뜯어먹습니다. 자, 잘 상상해 보세요. 양떼들은 겨울에는 고도가 낮은 지역인 마을에서 함께 겨울을 보냅니다. 봄이 오면 그들은 조금씩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여름에는 고도가 높은 지형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그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다윗은 이새의 집에 없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볼 때, 그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또세 번째 아들도 또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아들들이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그에게 아들 한 명이 더 있다고 말하며 그는 지금 집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언덕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을 하였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는 목동으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본문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멀리 높은 언덕에 있던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이새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가을에 목자들은 그의 양떼들을 조금씩 낮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며 겨울엔 집으로 돌아와 겨울을 보냅니다. 이것은 매년 순환 반복되어지는 행사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아시다시피 양떼들을 이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푸른 초장은 그곳에 물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름을 보내시며, 여러분은 지금 호주에서 여름을 보내시며 주변에 많은 잔디나 풀들이 초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호주의 시골 주변을 가보시면 초록이 아닌 노랑 또는 갈색의 풍경을 마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집의 가든을 초록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높은 물세를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이 없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 푸른 초장이라 얘기하셨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그곳은 물이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 잔잔한 물가일 것입니다. 물살이 급히 흐르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물살이 센 곳은 양들이 물을 마실 때그 물들이 양털에 흡수되어 양털을 무겁게 하여서 양떼들이 물에 빠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그들의 양떼가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소생시키는 목자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양떼들이 즉 뒤집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 알아보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뒤집어져서 발이 하늘을 향하여 바둥거리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목자들이 그들을 바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떼들을 지키시는 목자가 함께하기에 양떼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양떼들, 즉 우리들 역시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선하시고 위대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염려하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께서 집에 있든지 또는 여행 중이든지 또는 병원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안도하고 안심하실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대 위에 있을 때에도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저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 역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시편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가 이끄시는 길은 완만한 경사를 가진 언덕입니다. 모든 산들은 골짜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골짜기를 통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는 통과할지라도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믿는 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만약 여러분들 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씻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땅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들이 어려움이나 실망 또는 낙담함을 마주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그러한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로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목자가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곳은 물이 풍성한 길입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골짜기에는 양들이 긴 여행에서 필요로 하는 상쾌한 물과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우리가 깊은 고난과 문제들을 겪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가족의 죽음 또는 직장에서의 해고 등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영과 마음에 베푸시는 위로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오직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만이 그래서 또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회복시키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는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한 여자분과 교회에서 성경학교 교사로 같이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버스 교통사고로 그녀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슬픔에 깊이 슬퍼했지만 그녀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저로선 그녀의 깊은 슬픔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또 그녀가 경험한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녀는 다른 많은 이들을 자신이 겪은 주님의 위로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가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 골짜기는 최고의 음식도 먹이가 있는 곳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양떼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이끕니다. 그 무리 중에는 어린 양들이 있고 또그 어린 양들 중엔 이러한 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들의 여정에 물뿐만 아니라 양떼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풀이 가득한 곳인지를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물가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가득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골짜기 근처에 위험한 맹수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때로 골짜기에 물이 불어서 넘칠 수도 있지만, 목자는 그래도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길이 그와 그의 양떼들이 함께 높은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루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그의 눈과 귀를 항시 열어놓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합니다. 제가 이전에 빌딩을 지키는 관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밤에는 저는 모든 것이 이상이 없는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살펴야 했습니다. 눈과 귀, 그리고 냄새를 맡으며 모든 위험을 방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을 치는 목자들도 역시 그들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들의 양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이끄셨고 인도하셨으며 또 지탱하셨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두운 날들과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끄시어 그곳을 함께 통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어떠한 해악에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바로 선한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종류든지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인생이란 전적으로 산 정상에서의 체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골짜기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세주와 함께 우리는 그것을 침착하게 마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마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저 높은 곳을 향할 때 우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먼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도 그 축복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두려움 속에서 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복음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편의 후반부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곳은 완만한 경사를 가진 언덕이며 물이 풍부한 길이고 또 최고의 음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한국은 목축보다는 농경 문화라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사용했던 막대기와 지팡이의 구분이 많이 생소하고 더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어서 한글 번역 성경에도 구분 없이 섞여서 사용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파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에 대한 지경이 더 넓혀지고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목자들의 지팡이, 막대기 또는 몽둥이 등을 나타내는 러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양을 치는 목동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의 막대기 또는 몽둥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는 먼저 어린 나무를 찾아서 그것을 땅에서 파내어 자신의 손에 꼭 맞는 모양으로 그 나무를 다듬을 것입니다. 더 두꺼운 부분은 아마도 줄기와 뿌리가 연결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만들면 아마 야구방망이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 막대기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방법과 그것을 던져 물 위에서 떨어져 잘못된 길을 향하는 양떼들을 돌아오게 하는 법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나오게 하실 때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사건들을 돌아보신다면 모세가 그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고 또 모세가 그 꼬리를 잡자 다시 그의 손에서 막대기로 변하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행해지고 보여진 많은 기적들은 모세의 신성한 임무였었던 파라오를 설득시키는 일을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효력과 또 심판의 권능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표현됐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막대기는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목자가 양떼들 위에 권위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나는 진리요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재나 책들을 살펴보시면 그것에 많은 에디션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교정되어지고 보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정이나 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자의 막대기는 양들을 훈련시킬 때도 쓰여집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떠한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홀로 떠돌아다닐 때 목자는 그 막대기를 던지거나 사용하여서 그 양의 주의를 끌어 그 양이 다시 무리에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떠돌아다닐 때 우리를 꾸짖고 바로잡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가능하시다면 이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여러분을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죄는 여러분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이전과 같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야생 동물들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양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또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사용하시어 사탄의 유혹에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그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뒤 예수님으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사탄은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탄도 몇몇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마 우리들보다는 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않았죠. 여하튼 그들은 말씀을 인용하여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말씀의 막대기들은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 깨달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해서 지팡이를 나타내는 단어 staff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제가 이전에 라이프가드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수영장에서 일을 할때 수영장의 깊은 곳 부근에는 목자의 고리라 불리우는 긴 장대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 장비였었고 모든 공용 수영장, 개인 수영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공용 수영장에는 목자의 고리라 불리는 구조 장비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걸어서 건져서 구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왜 목자의 고리라고 불리게 됐는지 신학교에서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할 때 목자의 지팡이를 연구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보통 가늘고 긴 그리고 종종 그 끝이 고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막대기와 마찬가지로 목자들의 지팡이 역시 목자들 자신이 나무를 선택하고 자신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직접 만듭니다. 목자들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길을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피곤할 때 지팡이에 의지하여 몸을 기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오직 양을 칠 때만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소나 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이죠. 목자의 막대기, 로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면 목자의 지팡이 스태프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 지팡이는 양떼들의 컴포트, 평안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위로자, 컴포터이십니다. 양떼를 관리하는 일중세 부분에서 목자의 지팡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로 양떼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린 양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은 그들의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사용하여 새끼 양을 들어올려서 그들의 어미에게 데려다 줍니다. 만약 그때 목자가 어린 새끼 양에게 손을 댄다면 그 어미는 그 새끼를 거부할 것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지팡이를 이용하여 어린 양을 어미에게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은 그들의 양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양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서로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함께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당기십니다. 두 번째, 지팡이의 중요한 역할은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의 지팡이를 부드럽게 사용하여서 양떼들이 문을 통과하거나 새로운 길을 걸을 때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겨울에 마을 어 겨울 겨울이 당도하여 마을로 돌아올 때그 양의 우리로 그 양떼들을 이끌 때 목자들은 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팡이의 역할은 어려움에 빠진 양들을 도와줄 때 사용됩니다. 목자들은 양이 물에 빠졌거나 가시덤불 속에 갇혔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여 양을 구해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도움을 갈급할 때에 선하신 목자께서 연민을 가지고 다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성령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그 고난 속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머리 위에 주권과 능력을 행사하시며 우리를 훈육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다른 지체들에게로 끌어당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인내와 연민으로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